네, 우리 학위 선교 무사히 다녀온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또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쉬운 점은 아홉 개 교회인데 이렇게 예배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몇 개 교회밖에 못 해가지고,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것 같은데 아쉬운 분들은 다음 주에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학위 선교를 함께 못한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학위 선교만 같아라. 복잡하죠, 마음이? 내 인생은 학위 선교만 같아라. 상상, 이제 안 가신 분들은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교 현장이나 교회 일을 애쓰고 수고하고 난 다음 그 감사와 감격과 그것도 한켠에 있는 피로와 또 애씀으로 인한 수고로 인한 또 이제 채워야 되는, 메꿔야 되는 내 삶의 영역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방금 인사처럼 내 인생이 학위 선교만 같아라 라고 제가 축복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전도 폭발 정도 돼야 아멘 하지, 만나 팀이나 이 정도 팀들은 이제 또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너무 감사한데 또 내년에 또 가자 했을 때 또 흔쾌히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하는 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가 학위 선교만 같아라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학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2026년도에 예비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평은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어요. 애썼습니다. 장을 봤어요. 수고했습니다. 노력했더니 학위 선교 가가지고 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오늘 와보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팔다리가 좀 쑤시지만, 여전히 이 학위 선교 때문에 미뤄진 일들 혹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애써 준비했더니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만 돼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애쓰고 드리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몇몇의 성도님들의 청년들의 삶만 봐도 너무너무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그 삶의 지금 결과물이 여전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만약에 이런 일은 아주 뭐랄까요, 좀 초보적인 신앙으로 보이겠지만 막 드린 만큼 돌아온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헌금 10만 원 하면 언젠가는 30만 원으로 돌아, 30배면 얼마야? 예? 10만 원 이상만 넘어가면 제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미승아 얼마? 회계였잖아. 10만 원 곱하기 30배 하면 얼마야? 300만 원. 10만 원 헌금하고 10만 원치 노력하면 300배로 온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저라도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아들 돌반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헌금할 판인데, 시간을 한 시간만 쓰면 내게 30시간의 은혜를 주신다면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꼭 우리 계산법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불신앙, 믿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선택인데도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만큼이나 훌륭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가지고 쭉 왕국이 이어지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으로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전해 듣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쳐들어와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강대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니 우리나라는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인 왕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정직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냐면 믿음 좋은 왕이에요. 우리처럼 따지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성교 있다면 앞장서서 가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생활에 배어있고 그로 인한 열매와 은혜와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뭐 했을까요? 평소대로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더 중요해요. 전쟁을 앞두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는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좋은 왕이니까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우리로 따지면 기도하고 뜻을 묻고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위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이쪽 밑에 쪽에 애굽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쪼르륵 달려가요? 애굽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보화와 재물과 진상품을 가지고 그 가는 길이 네겝의 짐승들에 의해서 험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 험한 곳을 통과해서 소안과 하네스, 이게 그 애굽 지역이거든요. 그곳으로 힘겹게 어렵게 모든 보물을 갖고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행위를 놓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3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히스기야 왕의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작전을 짜고 약속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지금 준비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 아니며 그 결과값은 죄에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애굽의 세력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강하려 하며 히스기야가 애굽의 힘을 입어서 강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서 애굽의 그늘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뭘 안 했어요? 그 뒤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대요. 이상하죠? 히스기야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이 계략을 짜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아수르를 대항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물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결국 죄에 죄를 더한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무 상식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묻지 않았다 이야기하셨을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에 자신의 모든 문제, 나라와 민족을 맡기지는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성대하게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제사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게 애굽의 도움을 받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 도움 받는 게 뭔 잘못인가 싶겠지만 그 어떤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출발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다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애굽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기도했으나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숙한 목사님들은, 저 같은 목사 말고 좀 성숙한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제발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래요. 좀 성숙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좀 그렇게 좀 멋진 기도를 하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런 기도가 잘 안 돼요. 무슨 기도가 더 많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번에 시험 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도 보여요. 최종 면접이 올라가서 지금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시험 지금 몇 년째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결혼, 이번 학위 선교회 지금 봅시다. 나한테 들키지 마세요. 내가 딱 보면 알아. 아, 지금 웃기는 이야기 했는데 서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다 99%입니다. 제가 웃긴 이야기를 하면 저를 보고 웃어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딴 데를 보면서 웃고 있다. 아, 여자들끼리 보면 안 돼요. 그런 기도가 더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위 선교회, 다음 영락교회 결혼 발표할 때 깜짝 놀랄 커플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교회에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 그런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결혼해서 임신하고 이거 임신도 어렵지만 그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그런 기도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녀는 부모님에게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부모님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해줄 게 있으면 달라 그래요. 이제 부모님이 너무 아프고 연약할 때 비로소 좀 뭐 보살피는 거지, 지금 저희 가정이 40대지만 아직도 장인, 장모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보니까 뭘 하면 받아와요. 달라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 아낌없이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쇠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늘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궁금해하기도 하는 게 기도라 그러죠.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삶의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주세요가 됐든 아니면 알려주세요가 됐든 인도해주세요가 됐든 보호해주세요가 됐든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서 기도하지 않은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불안해요. 불안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불안하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제가 이번 학위선교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한 집이 불이 나고 있었대요. 그걸 전도팀이 발견해서 불을 껐답니다. 신고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 차에도 큰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번에 9개 교회라서 진짜 얼마나 설교에서 하면 안 되는 욕이 나올 뻔했는데 9개 교회다 보니까 처음 경험했어요. 내년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막 빨리 가야 되고 가서 또 원래는 5개 교회 있을 때는요 하루에 한 교회씩 가가지고요 먹고 놀고 막 페인트 칠하는 척 다 하고 막 이제 사진 누가 찍는다 그러면 막 일도 하고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런 사진이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 우리 권사님들도 보고 다 하실 건데 지금 미용 도와드려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를 넘어가는 길에 차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몰랐습니다. 정신이 급해가지고 도착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점암중앙교회. 도착했는데 여러 멘토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 통틀어서 제가 차가 빵꾸 났을 때 가장 제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저를 마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정기남 집사님이 보자마자 목사님 차가 빵꾸 났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기남 집사님 앞에서 빵꾸가 난 거에 대해서 제가 부탁도 안 했어요. 난 뻔히 알아요. 집사님이 분명히 내 차를 고쳐주실 것이다. 근데 공휴일이었어요. AS센터 부르기도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집사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안 되면 본인 바퀴라도 빼다 갖다 꽂아주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또 목회자니까 말은 못하고 어이구 어이구 빵꾸 났네 이러면서 혼자 괜히 어이구 어이구 이러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차 키주세요. 사실 제 차는 거의 원룸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줄 비타민이랑 뭐 홍삼 이런 거 들어있고 제 옷 다 걸려있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잠 깨려고 먹었던 과자랑 막 주셨던 음식 다 먹고 있는 그 완전히 그런 곳이거든요. 누가 봤으면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곳이지만 저는 집사님께 차 키를 드렸고 제가 점암중앙에 가서 맛있게 물회를 먹고 나왔더니 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이 고쳐져 있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차 키를 드리면서 어떡하지 집사님 내 차를 타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어요? 내 차 안에 사실 제 차 안에 비상금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아 집사님이 내 차에 비상금 몇십만 원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 했을까요? 집사님 내가 먹던 과자 본인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했을까요? 집사님 내가 걸쳐놓은 널어놓은 옷 입고 다시 나오면 어떡하나 달라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마음 편안했어요. 왜요? 온전히 맡겼으니까. 집사님께 맡겨도 이 정도 편안한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어땠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홉 개 교회에 만나고 온 사람들 어마어마하셨다면서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실 몇 끼 못 먹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걱정이 되나요? 아 만나 권사님들이 만나 집사님이 밥을 갖다가 북한 선교라고 북한 군인처럼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했죠. 주먹밥 요만큼만 주면서 너희들 먹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 어떡하나 전도 몇 명이 왔어 한 명당 한 그릇씩 이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히려 그런 걱정했겠죠. 너무 많이 먹을까 봐 아무 걱정하지 않죠. 왜요? 맛있게 해줄 걸 믿으니까 내 식사와 내 식단을 맡겼으니까. 여러분 혼자 자취할 때 뭐 먹을지 고민하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칼 갈아주시고 연장 연마해주신 그 칼을 맡기면서 내 칼을 갈고 났더니 이만했던 게 요만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하죠. 우리 올드보이즈가 와가지고 하모니카 불어주는데 막 분위기 다운될까 봐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안 하죠. 예수 향기 춤추는데 갑자기 날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안 하죠. 또 누구 해야 되나 다 해야 되는데 임용 머리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머리를 많이 했더만요. 야 경제적인 친구들 딱 보더니 권사님들 실력 좋다 싶으면 갔던 머리 들이밀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걱정합니까? 머리 했더니 다 타버려가지고 그냥 해단님에 못 올까 봐 걱정했으면 머리 맡겼을까요? 의료선교부에 제 수액 맞았거든요. 처음 맞았어요. 이제 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 교회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안 드린 교회들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에 드리는데 제가 잤던 방은 교회의 그 잠옷실 같은 곳이라 3시 반부터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보통 곧쯤 일어나려면 한 8시, 9시에 자야 돼요. 근데 8시 하면 어떻게 잡니까? 청년들 고생하는데 12시까지 같이 하고 청년들은 안 가고 이제 장로님하고 나하고 애맨 그냥 자문단들하고 그냥 제가 심지어 전도사님도 주무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어나면 죽을지도 몰라요. 사역하다가. 그래서 저는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했는데 그랬는데도 아 약간 새벽 3시 반에 셋째 날인가? 예배드리려고 둘째 날인가 갔는데 앉아있는데 어 이거 쓰러지겠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말했으면 아마 권사님들이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만해져가지고 안 되고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료선교부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수액이 하나 남았는데 맞으실래 했을 때 제가 평소에는 안 맞아요. 보기가 안 좋거든요. 목사님이 뭐 했다고 수액 맞고 있나. 근데 그날은 수액을 맞았습니다. 주사를 놔주셨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주사를 빼주셨습니다. 그거 할 때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 몸에 뭘 집어넣는 걸까 막 아니죠. 너무너무 편안하죠. 감사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될 때 우리가 평안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평강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평강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못 맡겨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 30분 더 할 수 있는데 했다가는 안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더 하자 하는 표정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청년 사역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 못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서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불안해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오는 참 평강을 부모가 누리고 있으면 자녀들은 원래 이마만큼 클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우리 자녀로 있어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제일 불안할 때가 부모님들 싸울 때거든요. 부모님들 걱정할 때입니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눈물 짓는 걸 자녀들이 틱틱거리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 부모님이 평안을 누리는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나 죽으나 결국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버틸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럼 그 끝을 안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안다면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채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기쁨이고 은혜고 생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님들이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게 중간에 목회자로서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로 눈물 지으며 왔던 한 권사님도 머리로 나왔는데 그게 안 됐는데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순간 내가 맡겼을 때 그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도 기도하온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너무 얼굴도 밝아지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셔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믿어지니까 기도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고백이 되니까 평안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맡기지 않아서 불안해서 결국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은 더 험난했어요. 그 험난한 걸 헤치고 갔는데도 결국 남는 거는 수치와 모욕뿐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죄에 죄를 더한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서 했는데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서 더 원망하게 되고 그 애굽 앞에서의 그 수치와 모욕 앞에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면서 죄의 죄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져도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맥락이 여기에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게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눈물 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눈물과 고난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소망으로, 내 인생의 연단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늘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지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에 예배하면서 내가 선교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이제 평안을 누리시면 됩니다. 잘 안 돼요. 때때로 넘어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맡겼으니까요. 이렇게 믿음 좋게 이야기한 저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아, 제 권사님들이 오랜만에 계시니까 보내기 싫어가지고 설교 길어지는데 뒤에 찬양을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누가 저기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제 마지막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이 4학년입니다. 전학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4학년 돼서 반장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제게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반장을 나갔으나 저희 부모님 바쁘시고 그러셔가지고 부모님의 이 백업이 없으면 제 시대 때는 반장이 불가능했어요.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그런 걸 이제 확인할 때였습니다. 안 그런 선생님도 많이 계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런 것도 크게 상관없을 뿐더러 이제 제 아내는 본인은 어렸을 때 반장을 줄곧 했대요. 이거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반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들이 자기가 나가면 거의 몰표를 받을까봐 걱정이 된대요. 나 진짜 아빠 똑 닮았어요. 온갖 허풍과 거짓, 자기 중심. 근데도 아빠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가 한 명 나온 거예요. 이 1대1로 붙게 된 겁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 걱정이 됐어요. 몰표를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아, 이게 목회자 마음이 되니까 또 이 아이가 혹시나 뭐 등등등.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반이 20명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신방 끝나고 다음 신방으로 넘어갈 때 그게 궁금해가지고 막 집에 전화해봤어요. 웃기죠? 4학년 반장 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목사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 만나러 가면서 아들 반장 그거 확인하느라고. 반장이 됐답니다. 아, 박수 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 10대 10이 나왔는데 재선거를 네 번이나 했는데 전부 10대 1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막 교칙을 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가지고 결국 둘 다 반장을 하게 해주기로. 뭔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다행이야. 왜냐? 자기가 됐어도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웬 오지랖인가?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얘는 진심이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무승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끌어안았대요. 근데 별로 안 친한 친구인데 엄청 친해졌다는 거예요. 야, 아빠보다 낫다. 아직 잃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반장되는 그거 하나만 놓고도요.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고 되니 떨어지니 순간적으로는 야, 한 표만 더 있었으면 우리 아들 되는 건데, 근데 조금만 이제 정신 차리고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 한 표만 없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별거 아닌 것도 제가 어떻게 해야지 넘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아, 그렇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 아들 혼자 남을 건데 이거 내가 못 돌보는 인생인데 내가 벌써부터 너무 오버하는구나. 하나님, 이 아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혼자 조용히 웃으면서 울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결혼,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을 놓고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거나 불안하다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거나. 간절히 축복하기는 히스기야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위기 가운데 그동안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맡기지 못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자, 우리의 염려와 불안의 일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다 해요. 그리하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께 맡겨진 기도의 응답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주신다. 그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기 선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흥 땅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각 교회 교회들마다 그 고흥 땅에 주님의 잔치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주님 그 모든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풍성히 열매 맺으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기 선교 때와 같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누렸던 구원과 그 감사와 기쁨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평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주어진 많은 고민과 삶의 자리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애쓸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순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